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1절 상반부까지 오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직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잘 듣고 또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 역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이 지금 처음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시며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지금 일하시는 것이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의 오심은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걸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도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도 이루어지듯이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원, 그러나 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 저희가 보겠는데, 이 심판 중심으로 이제 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먼저 지금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러나 참 믿음이 주어지지가 않으면 그저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예식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원수들을 표현할 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즉 사탄의 자식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기준으로 하면 너무 거치다고 욕을 먹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성경대로 하면 뭐 너무 심하다, 너무 거치다, 사랑이 없다, 뭐 베레벨 소리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기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여기에는 장래의 노하심이라, 누가복음에는 장차 올 진노라,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의 진노의 날입니다. 노하심의 날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왜?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날이니까. 그러나 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진노의 날이요, 노하심의 날.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13장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스바냐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리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뭐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지금 주는 이 세례의 참뜻을 알기나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회개했다.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뭐 회개를 한다고 나오는데 합당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죠. 참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6장에 가서 43절부터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조심해서 읽어야죠. 왜? 사람들이 그냥 그저 세상 도덕 수준에서 읽기 때문에, 세상 도덕 수준에서 읽다 보니까 뭐 나는 악을 안 하네, 이렇게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악이라고 말 안 합니다. 부처님 믿는 그 자체가 왜 악입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엄청난 악이에요. 그러니 세상 수준의 악으로만 생각하면서 나는 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무엇이 참 악인가를 모르면 자기는 항상 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된 일인지를 사람이 모르죠. 어쨌든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지금 이 내가 주는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나 알구나 아니냐. 야, 다른 거 지금 상관 말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했다 하면 그 현실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란 말이라 이 말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예,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어떤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무 다른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요즘도 비슷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교회 장로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게 어렵습니까?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네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 상관이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 내가 무엇을 했고 뭐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건.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제 말하죠.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세례 주는 의미가 뭐냐?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세례를 준다는 거는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래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두 단계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초림을 우습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우습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오셔서 완전히 끝내는 거라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까요? 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지금 영원한 심판이 오는 건데. 근데 두 단계로 나누셔서 첫 단계는 영적으로만 이루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시무시한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게 지금 하나님 영원한 심판인데 우습게 생각들 하고 삽니다. 믿음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지, 즉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세례가 뭔지 아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면 그렇게 안 살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이게. 특히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근데 이들이 뭘 알아요? 그래, 말해요. 벌써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도끼라. 시편 74편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뿌리에 내리칠 준비가 되었다. 내리치면 완전하게 멸망하는 겁니다. 뿌리에 내리치니까 다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누가복음 7장에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찍혀 불에 던지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판의 모습이죠. 에스겔서 15장 6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니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옥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시험이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 온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과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니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그래야 선한 열매, 즉 믿음의 열매, 이거는 세상에서 선하다. 많은 선한 열매는 세상에서 볼 때 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자기가 좋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화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 10절로 갑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는데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능치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그룹이 나옵니다. 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나오고 또 군병들이 나옵니다. 이 세리와 군병은 그 당시 이 유대인의 세리와 군병 아닙니까? 즉 로마 제국의 그 부하들로 일하는 그런 세리와 그런 지금 군병을 얘기하는데 이 당시 최고로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 그룹에 어떻게 세리와 군병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세상 사람들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로 나쁜 놈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묻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먼저 무리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세리에게들은 가로대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 예, 억지로 막 더 많이 받아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 이게 violence, 하지 말며 무소, false accusation, 즉 거짓 고소하지 말고 받는 요, 이거는 봉급이죠, 봉급, 돈. 이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도 바울이 더 광범위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약 수준에서, 왜? 지금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만족하라는 수준에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웃 사랑. 신약에 와서 보면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돈과 재산을 가지고 이웃 사랑. 내용이 다 돈과 재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행위들은 구원을 얻는 행위들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러나 참 회개를 한 현실을 증거하는 행위들, 그 회개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중심을 지금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하라 할 때 어떤 것들은 쉽게 하는데 돈과 재산이 들어가면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지금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좀 하라 그러면 아우 뭐 아니 그냥 가서 죽으라고 노동을 하려도 쉬운데 이 돈과 재산이면 이건 안 돼요. 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남을 돕는 거는 하겠는데 두 개 있는 거를 하나를 주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겉으로 그렇게 두 개 있는 거 하나 준다고 해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냐? 아, 이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큰 집이 두 개다 해서 하나를 주라. 그러면 그래도 큰 집 하나 내가 남으면 되는데 이거 옷 두 개예요. 가난한 사람은 나는 뭐 줄 거 없어서 괜찮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할 수 없는 일인지 아십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참 도적질하는 자 보고 하지 말라. 근데 도적질 하지 말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라.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이제 너 먹을 것 잘 벌어서 도적질 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이 말입니다.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미국 삶은 남을 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 자기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갖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정말? 누가복음 6장 31절, 무릇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달라고 하면 주라. 그리고 그렇게 준 거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라. 야.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괴로워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점심을 하나 사줘도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점심 사줄 수 없는 사람을 사주라. 왜? 갚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그런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심 대접, 저녁 대접, 뭐 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으려고, 더 크게 받으려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들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제 뭐 이런 말은 앞으로 할 기회가 많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예, 뭐 저도 뭐 하나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왜? 지금 나 하나 사는 거 그것밖에 해결을 못 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들어야죠. 오늘 좀 길어지네요. 갑시다. 이제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백성들이 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심중에 의논하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봤죠.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저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신발끈 푼다.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우리 같은 신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냐면 최고로 낮은 노예가 하는 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감당치 못하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또 성령님의 시대. 구약서부터 약속되었던 시대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서부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즉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좋은 소식인데 그러나 또 성령님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구원이지만 심판이고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오심이 심판인 현실과 똑같은 현실인데 말라기 4장 1절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에게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금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설명하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17절에 나오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님이 부어지는데 이것은 또 심판이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누십니다. 나누십니다. 알곡은 모아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참 세상에서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자랑하고 기뻐하라.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예, 이 세상이 망하는데 같이 슬퍼해야지.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하는 걸 보고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같은 성령님과 불의 세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시판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불로 다 소멸시키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것이라. 안 믿는 자에게는 다 소멸하는 불의 심판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지금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인데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신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나누십니다. 세상에서는 민족으로 나눠지고 지위로 나눠지고 부로 나눠지고 뭐 가족으로 나눠지고 뭐 등등. 그러나 참 나누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18절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이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여 즉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과 그의 다른 모든 악한 죄를 책망하여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헤롯은 회개를 아니하는 자입니다. 회개를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회개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 회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주시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현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되었죠.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창세기 1장 성령님께서 새같이 수면에 운행하심을 생각나게 하며 새 창조가 지금 시작됨을 증거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 불의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세례를 받고도 괜찮은 것이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곳간에 모여진 알곡들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서가 아니고 사실 우리도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성령님과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을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 영원한 마지막 심판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님과 불러주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에 이제 성령님과 불의 세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었죠. 즉 우리를 정케 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나 심판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쭉정이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알곡으로 모인 우리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쭉정이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성령님과 불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즉 예수님 재림 때도 성령님과 같이 오셔서 성령 세례가 이 세상에 퍼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서운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성령님과 불의 심판은 오직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세상에게만 내려집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걸로 생각되십니까? 영원히 소멸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리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쁜 소식이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죄인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게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현실인지를 모르십니까? 심판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지금 내리쳐지는데도 이 세상은 지금 모릅니다. 십자가를 보고 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구나. 그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시작됐구나.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무시무시한 이런 시와 상황인데 이 세상 인간들은 지금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몰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죄짓기를 뭐 자기 뭐 하는 것 같이 죄짓고 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게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덜덜덜덜 떨고 살 주제에 건방지게 삽니다. 왜? 무슨 현실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리고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까? 어느 정도로 무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세례 많은 것을 표하고 인치지만 그러나 여기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재림 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전 세계가 녹아버린다. 불에 다 타버리는데 그걸 보시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 그런데 그걸 보고도 죄 짓는 거를 두려워 안 하고 살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세례의 참뜻을 알고나 있느냐? 누가 너희들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마지막 심판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뭐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 지켜내라고 그것밖에 모르고 사는 이 삶이 이게 어느 정도로 한심한 삶인지 아십니까? 그저 애들 여기서 뭐 잘 커서 좋은 잡이나 얻고 뭐 좋은 집이나 얻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 삶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예, 시간이 너무 가네요. 아, 이게 좀 길어지면은 그 이 설교를 이메일로 보내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뭐 25 메가바이트이 넘으면 안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줄이고 자르고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까지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먼저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